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의 신부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1년 중 결혼식이 가장 많이 치루어지는 2027년 5월의 어느 날, 한 커플이 동네 구청의 협조 공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이 명륜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협조 공문이. 공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에서 정한 대로 일정에게 장소 사용료를 헌금으로 내겠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요. 이 공문을 받은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문을 가져온 커플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NO! 우리 교회 예배당을 결혼식 장소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장소를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했을 텐데, 공문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예배당을 결혼식 장소로 제공해달라고 찾아온 그 커플이 남자 두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자 두 명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결혼식 장소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며칠 후 동네 경찰서에서 형사 두 명이 교회로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빨리 닫아요 방송실, 제가 현행범으로, 담임 목사인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죄목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설교 맨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실수가 아닙니다. 2027년에,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상으로 해서 엮은 이야기입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아, 그럼 그렇지. 무슨 동성애자가 결혼식 장소로 교회를 빌려달라고 그래. 아, 그리고 동성애자한테 결혼식 장소를, 예배당을 안 빌려줬다고 목사가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 혹시 여러분까지 이렇게 생각한 분들 계십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세상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앞질러서 정말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의 변화가 바로 오늘의 설교 주제인 동성애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누굽니까? 남색하는 자는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참고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따져보니까 정확히 4년 전이더라고요. 정확히 4년 전 2013년 5월 19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동성애를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설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설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여전히 유효하고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설교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에 관한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앞질러서 정말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뭐 그 예는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4년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자료를 가지고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곳이 14개 국가, 14개 나라였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2017년 현재 7개 나라가 늘어서 모두 21개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 12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만 최고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만에서요,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차잉원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안에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만들고 싶습니다. 거창한 포부를 밝혔던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꿈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의 1등 못하는 거죠. 대만이 먼저 하니까. 자, 여기서 교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자료는요, 동성애 허용이 아니에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겁니다. 합법화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미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허용이 됐고,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 간의 결혼, 남성과 남성 결혼, 여성과 여성의 결혼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말이. 외국이나 그렇지, 아직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 동성애에 관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동성애 허용과 동성 결혼 합법화 딱 중간쯤에 위치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회학자들과 반대하는 사회학자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에 대한 동성애 상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따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제는 그 얘기 안 해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즉,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현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관해서 죄다, 분명하게 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로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분명한데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동성에 대하여 죄악이라고 규정한 곳은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8곳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8곳 외에도 성경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한 곳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가리켜 확실하게 명확하게 죄악이라고 규정한 곳은 창세기 19장 1절로 9절, 사사기 19장 1절로 30절, 레위기 18장 1절로 30절, 레위기 20장 1절로 27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3절, 유다서 1장 1절로 25절, 로마서 1장, 이렇게 구약의 네 곳, 신약의 네 곳 모두 여덟 곳이. 자,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 분명합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것은 목사들 중에 앞장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바꾸고 엮어서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과 달리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묘사하고 포장하고 나타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를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갖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이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든지 자신과 똑같은 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든지 아, 그거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개개인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잘못이다, 죄악이다, 국가에서, 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이슬람권을 빼고요, 거의 모든 나라의 추세예요. 그리고 이처럼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한국 갤럽과 한국 리서치 등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잘 들으세요. 10대의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32%밖에 안 됐어요. 반면에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했습니다. 20대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보다 개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외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우의 얘기, 우리나라 얘기, 10대, 20대.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중에서 10대, 20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니? 만약에 동성애를 죄가 아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는 죄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내려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요,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부터 동성애자라는 표현 대신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TV, 뉴스, 언론 등에서 동성애자라는 표현 대신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2007년도부터고요. 본격적으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2011년 11월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다음부터는, 물론 차별금지법안은 자동 폐기됐는데, TV, 뉴스, 언론에서 동성애자라는 표현 대신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방송에서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누가 사용한다? 바로 그 해당 프로의 담당 PD에게 수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무식하게, 동성애자라는 표현을 무식하게 사용하면 어떡하냐? 성소수자라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라는 표현 대신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하기 위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으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사회 지식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표현 대신에 성소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가 개벽해도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 포장하고 감추기 위한 것그 다음,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내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예, 무조건 수구, 보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예를 들어 김우현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도 완전 저 꼴통 보수구만, 저 목사고 옛날 것만 좋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만,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폄하하는 것이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우리 사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예입니다. 방송 중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은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 장로교단, 약자로 PCUSA라고 쓰는데, 미국 장로교단의 총회 사무국 공보실장인 토야 리차드 잭슨 목사인데요. 저 모습은 2년 전, 2015년 3월 18일 아주 중요한 교단의 헌법 개정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다 보니까 저 발표하는 장면이 뭐 교단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미국의 CNN 같은 주요 뉴스에 생중계로 그대로 보도됐어요. 교단 헌법에 무슨 내용을 개정하였느냐?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예. 미국 장로교단 헌법에서 원래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이전에는 위에 있는 걸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3월 18일 아까 그 장면에서 교단 총회 헌법 개정 내용을 바꿔서, 저렇게 바꿔서 발표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며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지만 그건 전통적인 것이고 뭐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먼저 썼지요?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다. 즉 남자 남자 결혼 얼마든지 오케이, 여자 여자 결혼 얼마든지 오케이. 여러분, 저와 같은 저 미국 장로교단 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 장로교단 산하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이 가능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방금 소개한 저 PCUSA, 미국 장로교단, 저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바로 그 교단이, 그랬던 미국 장로교단이 2011년도에는 교단 헌법을 수정해서 동성애자가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2015년도에는 결혼의 정의까지 저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이게 나옵니까? 방송실. 저런 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예. 집중하세요. 저런 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정말 중요한 것은 뭘 고쳤어요? 성경 말씀을 고쳤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공식적으로 미국 장로교단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꾸면서 근거로 성경 말씀을 내세웠어요. 여러분 다 아시고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다. 근데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이 결혼, 두 사람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저런 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고쳐가면서까지. 자,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인 우리들 역시 당연히 마땅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애자가 아닌 성소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고쳐가면서 동성결혼에 대한 동의하는 교회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결론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본문 9절로 10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포함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 간음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 이와 같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가장 나쁜 자세.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뭔, 먼 나라 얘기지. 동성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동성애자들이 숫자가 늘건 말건, 동성결혼이 허용이 되건 말건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가장 나쁜 자세.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호모포비아적인 모습 들어보셨습니까?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증오하고 경멸하는 호모포비아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쫓던 동성애의 모습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기도와 가정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 잘 들으셔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동성애에 관한 기도 꼭 포함해서 기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동성애와 관련된 악한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요, 2016년 작년 6월 26일부터 며칠 동안 서울 광장에서 진행된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뭐냐? 2000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거리 퍼레이드 축제. 저 퀴어 문화축제 동안 차마 사진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는 온갖 난잡하고 음란한 모습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가장 정도가 약한 모습,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가장 정도가 약한 모습이, 약한 모습입니다. 가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백주대낮에, 저 도로에서, 서울시청 옆에 있는 서울 광장에, 남자, 여자, 여자, 동성끼리 입을 맞추고 껴안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저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2009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저런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대구시장이 허락한 겁니다. 오케이. 이곳 부산에서도 부산시장이 오케이. 사인만 하면 서명 같은 번화가 해서 저런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게 돼요. 실제로 동성애자 단체에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 단체장에게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어요. 퀴어 문화축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저러한 음란하고 악한 모습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저런 거 갖고 기도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유기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동성애는 나빠,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자녀들을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모습은 암울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캄캄하게 됩니다. 자, 방송을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것은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교과서도 분명히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식 교과서들 중에 하나예요. 저기 보면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좀 작습니다. 건강한 가족 만들기라는 제목이 있고,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고 가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 단원의 목표가 그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부채꼴 이렇게 있죠? 부채 모양.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부채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다문화 가족, 두 번째 입양아 가족, 세 번째 독신 가족, 그 다음에 화살표. 무슨 가족? 동성애 가족이 있어요. 남자 아빠, 남자 엄마, 여자 아빠, 여자 엄마로 이루어진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동성애에 관한 철저한 가르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사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동시에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철저하게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 바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동성애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깨닫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